빌립보서 47번 메시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구원. 빌립보서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는 끊임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끊임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주관적인 구원.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1장 19절에서 그는 이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에서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은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체험한 구원을 암시합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인 그는 그의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에 죄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바울은 아마 쇠사슬에 매여 감시당했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상류 유대인이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모욕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사도가 그러한 방법으로 투옥되어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지옥과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원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구원, 즉 단번에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체험하는 구원입니다. 바울이 그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어떤 이들은 바울의 기대가 성도들의 기도, 특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풀려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장 19절부터 21절의 문법적 구조에 따르면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구원일 리가 없습니다. 19절에 있는 구원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통과하든지 사망을 통과하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우리는 19절에 언급된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구원은 어떤 것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구원은 분명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또는 얼마나 모욕을 당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것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쇠사슬에 매어 감시를 받는 것조차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실상 끊임없는 이라는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을 묘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단어들은 우리의 문화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우리의 문화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단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원은 전혀 기묘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어떤 단어로도 그것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부끄럽게 되는 대신에 그는 그가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이었습니다. 가령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에 바울이 그의 상황에 대하여 울고 불평하며 나는 교육받은 유대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받았으며 위임받았고 그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감시받고 있다.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냐고 한다 합시다. 만일 바울이 울고 불평했었더라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울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한다고 간수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누림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관찰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와 실라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틀림없이 빌립보에 믿는 이들은 감옥에서의 바울의 체험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커다란 지진을 가져왔음을 알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울기는커녕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에 관하여 증거하는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구원을 누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결코 이 끊임없는 구원에 대해 어떤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구원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영원한 구원을 낮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와 그분의 의로우신 정죄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누린 것은 단지 그에게 예비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었으며 그는 또한 매시간 끊임없는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각 방면은 우리를 소극적인 편의 어떤 것으로부터 적극적인 편의 어떤 것으로 인도합니다. 소극적으로 바울은 부끄럽게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통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원받음. 2장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있는 끊임없는 구원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사람을 위한 구원인데 비해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은 일반적인 상황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이 바울이 부끄럽게 되는 대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투옥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바울을 구원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 12절의 문맥에 따라 끊임없는 구원이 또한 믿는 이들을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불평, 따짐, 허물, 책망, 흠, 어그러짐, 거스름과 어두움을 포함함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타락한 사람의 일반적인 상태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에는 불평과 따짐, 허물과 책망, 흠과 어그러짐, 거스름과 어두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조차 발견됩니다. 아내들이 불평하고 남편들이 따지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불평할 때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변명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모두 허물과 책망할 것과 흠이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구부러지고 거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구부러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부러져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직하거나 바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룸으로 우리는 불평, 따짐, 허물, 책망, 흠, 어그러짐, 거스름, 어두움 등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구원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든 이에게 타락의 일반적인 상황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힘. 그러나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의 두 방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2장 12절에 있는 구원도 두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14절과 15절에 있고 적극적인 면은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16절에 있습니다. 밝힌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며 그들의 상황 안에서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평이나 따짐의 말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과 관계된 어떤 것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한 책임을 봅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쓴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끊임없는 구원을 누려야 한다는 것에 깊이 감동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나 심지어 죄로부터가 아닌 불평과 따짐과 허물과 책망과 흠과 어그러짐과 거스름과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제시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들.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구원, 즉 한편으로 특별한 상황 안에서의 특별한 사람을 위한 구원과 다른 한편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의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특별한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투옥은 그로 하여금 특별히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상황 안에 있는 것은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그에게 뛰어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또한 특별한 상황 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형제에게는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의 대부분은 일반적이고 평상적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타락한 사람의 매일의 상황은 불평과 따짐과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불평과 따짐으로부터 구출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으로부터 구출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그의 아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직하거나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끊임없는 현재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구원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힐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 위하여 밝혀진 그리스도입니다. 이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끊임없는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령 어떤 형제가 집 주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식사를 하라고 부른다 합시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하여 그를 부른 다음 아내는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따짐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황에 있어서 그들의 서로의 대함은 구부러지고 거스르게 됩니다. 둘 다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많은 성도들을 얻으셨음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떤 점에서는 다른 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구부러져 있으며 특히 우리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러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매일의 구원이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타락한 사람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예로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는 이 구원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이 당신의 환경들 가운데서 언제나 당신에게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경우를 당한 특별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나 당신은 틀림없이 보통 상황 안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일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불평과 따짐과 어그러짐과 심지어 거스름에 의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의미. 우리가 단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상태 안으로 인도하며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사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상태 안으로 인도합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을 갖는 것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불평과 따짐과 어그러짐과 거스름에서 구원받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의 사신 주님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매일의 끊임없는 구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구원이 필요합니다.